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현재 중국에서 47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사망자 외에 102명의 환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375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광둥성에서는 26명, 베이징에서는 10명, 상하이에서는 9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리빈 부주임은 오늘 정부 차원의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 간 전염이 있었다며 바이러스가 변이될 수 있어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기간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한국이 청해 해적 퇴치 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과 국제사회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파병 결정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 구상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고등인권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해 디알라, 바스라, 카르발라에서 발생했고 부상자도 138명에 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일부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막고 관공서와 교육기관을 봉쇄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돌을 던지며 맞서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자국을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첫날 심리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공화당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탄핵 추진의 원동력이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예산국 등 4개 부처의 기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모두 53대 47로 부결됐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도 53대 47로 부결됐습니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100명 의원 가운데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이 2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측은 공정한 무역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 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이 시한을 알고 있다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이란은 핵협정과 상관없이 절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5년 체결한 핵합의를 위반한 미국의 실수를 피해야 한다며 유럽 서명국들의 핵협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뜻을 거듭 내비쳤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I'm paraphrasing here, but the representative of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다음 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밤에 평안북도 북부지역과 함경도 북부지역에 곳에 따라 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 눈은 1cm 미만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의 발언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I'm paraphrasing here, but the representative of DPRK said that
우드 대사는 21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미국이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을 무시하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주용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 결정은 세계와 북한 주민 모두에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부 주용철 참사관은 이날 발언을 통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may be compelled to seek a new path for defending our sovereignty and supreme national interest. The DPRK will steadily
주 참사관은 특히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고집한다면 주권 수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파기할 뜻을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비인간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발전을 저지하고 체제를 옥죄려 하는 야욕에 변함이 없다는 주 참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frank. The weapon systems that North Korea possesses are a real risk to our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thers.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안보에 실질적 위험 요소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 주민들에게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우드 대사의 발언 뒤 다시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밝은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 해제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미국에 속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크로아티아 대표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있을 때까지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이장근 차석 대사는 북한에 앞서 발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미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차석 대사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련국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차석 대사는 또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미북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면서 한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다음 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첫 번째 청문회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는 28일 한반도 안보 현황을 주제로 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 담당 차관과 데이비드 엘빈 전략계획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올 들어 의회에서 열리는 첫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청문회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15일 중국 관련 국방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새해 첫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주제로 한반도 안보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현황에 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상하원 군사회는 각각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정부 수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등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정보 당국이 청문회를 비공개 혹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요청해 일정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미국인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꼽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이란,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의 순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6일에서 1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SSRS와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미국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 다소 심각한 위협은 37% 등 66%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70%를 기록했던 작년보다는 4%포인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언급으로 위기가 치솟던 2017년 10월에 기록했던 86%보다는 20%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아울러 두 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한 15차례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에 심각한 위협 32%, 다소 심각한 위협 34%로 66%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조사에선 모두 70에서 80% 이상을 웃돌았었습니다.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미국인이 감소한 건 세 차례 미북 정상회동 등 두 나라가 모두 외교적 노력과 북한 당국의 핵실험을 멈춘 데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관련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노년층, 교육 수준이 높은 응답사일수록 북한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가 북한을 매우 혹은 다소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73%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해 16%포인트가 더 많았습니다. 아울러 19살에서 45살 사이의 비교적 젊은 층은 56%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지만 45살 이상은 75%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학교 졸업 이상 응답자의 72%가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6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꼽았던 나라들 가운데는 이란, 러시아, 북한, 중국 순으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란은 응답자의 76%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했고 러시아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31%를 포함해 67%, 중국은 62%가 매우 혹은 다소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상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탄핵에 찬성했고 45%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에 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인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이 청해 해적 퇴치 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과 국제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파병 결정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BOE의 질문에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동맹인 한국의 파병 결정은 국제해양안보구상을 지원하면서 중동의 항해의 자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시적으로 중동 호르무즈 일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청해부대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와 협력할 방침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중동 지역 5개 나라에 총 13차례에 걸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파병 목적에 따라서 긴급 구호, 의료 지원, 국방 교류 등 비전투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은 걸프전이 한창이던 199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 150명 규모의 공군 수송단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동 지역 5개 나라에 13차례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파병 부대는 비전투 임무를 맡았으며 파병 목적에 따라 임무의 성격도 다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레바논에 파견된 동맹부대는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엔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을 파병한 사례입니다. 안보 동맹관계인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을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이 2001년 12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벌인 아프가니스탄 전에는 수송, 건설 공병, 의료 지원 임무 등을 위해 총 5,200명 규모의 해성, 청마, 다산, 동의부대 등을 파견했습니다. 2003년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전에는 한국군 파병사상 가장 많은 2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건설 공병 지원 임무를 맡은 서희부대, 의료지원단 성격의 제마부대, 이라크 재건 임무를 맡은 자이툰부대, 항공수송 담당 다이만부대가 이라크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을 간접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군과의 국방교류 협력 차원에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UAE 아부다비에 140명 규모의 아크부대가 파견돼 있습니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된 청해부대는 4,400톤급 구축함 한 척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 한 대, 해군 특수전전단, 해병 특수수색대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부대는 2009년 3월 한국 선박 안전보장 임무를 맡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보내져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된 전투함으로 2011년 1월 한국 국적 선박 3호 주얼리오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구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30일진이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는 이번 파병 결정으로 1,100km 길이의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2,800여km가량의 아라비아만 오만만으로까지 작전구역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임을 밝힌 가운데 미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이 중동 파병사상 처음으로 전투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긴밀한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1일 VOA에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반도를 넘어 군사적 능력을 동반한 국제적 기여를 과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로선 이번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 파병 결정을 북한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동안 북한이 외세 배격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해왔다며 한국의 파병 결정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수면 아래서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협의가 아니라 군사적 능력과 실제 기여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오 전 차관보는 이란과의 갈등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 방식에 대해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재로선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트 담당 차관보는 이번 파병 결정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성격이 짙다며 향후 양국 갈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전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해상작전에서 필수적인 원활한 정보 공유의 제약이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페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IMS 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취한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연합호위함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파병은 항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전력에 비하면 주둔 기간과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 역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또 한국의 파병은 한국 국민과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존 아덴만 해적 소탕 전력을 차출한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공정한 방위 부담 분담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넬 선임연구원은 이란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의 결정이 오히려 이란에겐
튀니지는 21일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대북결의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니지의 이행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뿐 아니라 결의 2375호, 2371호 등 앞서 채택된 결의에 대한 이행사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튀니지는 이 보고서에서 2017년 9월 이후 북한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 튀니지 군당국은 튀니지 영해에서 북한 국기를 달고 운항하거나 북한이 운영하는 선박의 환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활동은 더욱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튀니지의 이행보고서 제출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모두 52개 나라가 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과 기업들에 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금융거래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인 등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제재 대상 북한인과 거래나 지원을 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행정명령 133825에 따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북한 업체에 금속 등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2곳, 그리고 북한과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한 러시아 회사와 개인 등 7개 대상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혐의로 선박회사 2곳과 6개 선박을 제재했고, IT 정보통신업 종사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을 도운 러시아 유령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북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시설 폐쇄 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9월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UN agencies have difficulties working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se secondary sanctions that were security councils that were imposed.
유엔 기관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데 있어 제3자 제재 조치와 안보리의 통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목적 중 하나는 러시아가 대북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 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핵 심리에 착수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요 외교 안보 현안들이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새해 회기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주요 외교 현안 점검을 위한 청문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21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안을 지난주 넘겨받은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의 진행 절차와 규정을 담은 결의안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22일부터 탄핵을 주장하는 하원 민주당 소추위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공개 구두 변론이 시작되고 양쪽에 3일간의 변론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되면서 북한 등 주요 외교 안보 현안들이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새해 회기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현황 점검 공개 청문회가 북한은 물론 다른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상원 외교위는 지난 15일 최근 고조된 이란 사태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상원 군사위도 올해 첫 일정으로 지난주 인준청문회를 개최한 이후 다음 일정 공개를 이례적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열리는 상하원 군사위의 전 세계 위협평가 청문회도 올해는 정보당국이 비공개 청문회 혹은 서면 답변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일정에 차질이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상원의 탄핵 심판 종료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추가 증인 소환 여부에 따라 미 대선 민주당 후보 첫 경선인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와 2월 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까지 탄핵 심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상원의 추가 증인 소환장 발부 여부는 하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난 후 민주공화양당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다음 주 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추가 증인과 증거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할 경우 소환까지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대통령은 행정명령 혹은 법적 소송을 통해 증인 출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탄핵 심리가 수주 이상 무한정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증인 혹은 증거 소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상원은 하원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관한 최종 논의에 착수하고 유죄 편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리 때는 상원이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넘겨받고 증인 소환 표결을 하기까지 총 22일이 걸렸습니다. 또 상원이 탄핵 소추안을 받고 유죄 편결에 관한 표결을 하기까지는 총 37일이 소요됐습니다. 추가 증인 소환 여부는 올해 재선에 취약한 것으로 꼽히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인데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의원 중 한 명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은 새해 들어서도 그다지 크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새해 북한은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미치며 미국의 셈법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와 관련한 미 의원들의 공식 성명은 전무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 등을 통해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던 주요 의원들의 반응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려면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원 민주당이 유죄 선고에 필요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유죄 편결이 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군사원조를 지렛대로 대선 유력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와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후 숨진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볼튼 전 부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21일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부부와 멋진 만남을 가졌다는 글과 함께 셋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볼튼 전 부장관은 그러면서 슬프게도 이들은 누구보다도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과 부정직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연말 북한의 불법 무역 거래와 돈 세탁을 돕는 개인과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법안을 오토원비어 법안으로 명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올림픽 공동유치는 한반도 평화 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북 제재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만큼 한계도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계획안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와 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측 유치 후보 도시는 서울, 북측의 공동 개최 도시는 평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합동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IOC의 유치 절차가 시작되면 남북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식 지원 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남북 경색 국면을 타개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공동올림픽 개최가 쉽진 않겠지만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만큼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고 과거의 폐쇄 국가 체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공동올림픽 유치에 나선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미북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공동 개최가 하나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심지어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아울러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 역시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대북 제재 해제 등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재로만 그 국가를 변화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좀 더 우리가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의미가 매우 큰 이벤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북 관계에 중점을 뒀던 한국의 대북, 대미 외교의 핵심이 올해 남북관계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 만큼 제재 국면 속에서도 경우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경제권 대통령 노선을 선택을 했고 대북제재 국면에서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남은 건 사실은 이제 그 관광하고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대북제재 국면에 어려움에 처한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 개선 노력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미 정상 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남북관계 발전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국가 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면 꽉 막힌 정치적 담을 넘을 수 없고 북한도 올림픽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입니다.
2032년에 평양과 서울 공동올림픽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이념의 벽을 넘어서고 통일에 굉장히 가까운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호응 등 걸림돌도 분명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이 큰 만큼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미국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의 재원 조달 방안 문제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공동 개최인 만큼 북한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북측의 통미 복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실사와 계획, 예산 조달 방안 등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림픽을 하면 나름대로의 이점도 있긴 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올림픽을 하게 되면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오는 거고 일종의 개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그런 정도의 지금 준비와 의지가 있느냐 그 부분도 좀 별개의 문제긴 하죠.
박 교수는 재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관련 협의가 있었다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시의회에 제출한 2032년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 동의안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서 보름간 33개의 올림픽 종목을 치르기 위해선 미화 약 34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과 일 수 있다며 최대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경제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방, 외무, 내무장관 등 요직은 대부분 유임됐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21일 시작됐습니다. 심야까지 공방이 이어진 끝에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며칠 사이에 이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공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네네. 중국 본토에서 확진 환장 판정을 받은 감염 환자 수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요. 사망자도 하루 새 3명이 더 늘어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네,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기준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모두 9명이 숨지고 네. 44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전날 밤 감염자는 125명이 늘은 건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표하는 수치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우한시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국에서도 지금 실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현재까지 마카오에서 1명, 타이완에서 1명, 태국에서는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한국과 일본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에서는 의심 환자만 110여 명에 달했는데요.
네.
22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
태국 환자 중 3명은 죽는 현지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태평양 건너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도 우한 폐렴에 걸린 것으로 21일 확인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최근 우한시를 여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지난주 귀국 후에 우한 폐렴과 유수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이 남성은 안정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이 보건당국은 환자의 상태를 더 지켜보며 격리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 이 우한 폐렴의 진행지가 우한시의 한 수산물 시장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남성도 그 문제 장소를 다녀온 겁니까?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요, 워싱턴 주로 조사단을 보내서 이 환자와 접촉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CDC는 또 공항 검역 체계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이미 검역 활동이 시작됐죠?
네. CDC는 지난주부터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이 세 개 공항에서 중국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공항 검역이 시작되기 전에 시애틀에 있는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CDC는 이번 주 중으로 애틀란타와 시카고 공항에 대해서도 검역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CDC는 우한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이들 다섯 개 공항을 통해서만 미국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지금 다른 나라들의 검역 상황 어떨까요? 일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요.
네, 확진 환자가 나온 한국이나 일본, 태국 등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아직 확진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터키, 호주, 러시아, 영국 등도 공항 검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바로 붙어있는 이 북한, 북한은 22일부터 모든 외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한 폐렴이 빠르게 번지고 있죠. 중국 당국 어떤 조처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해당하는 이 2급 전염병으로 지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응책은 흑사병이나 콜레라 같은 1급 수준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우한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우한에서 반출입되는 가금류나 야생동물들에 대해 에서도 무작위 검역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큰 걱정이네요. 지금 최대 명절인 설 춘제 연휴가 지금 맞아서 대규모 이동이 지금 예상되는데요.
네, 25일부터 시작되는 춘제 연휴 때는 중국인 수억 명이 고향을 찾거나 해외 나들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환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시민들 대부분이 감염을 우려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가 동의나는 등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적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새 내각을 출범시킨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지난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전격 발표한 데 따른 건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전 내각 구성에서 부총리 1명과 장관 1명을 줄여서 부총리 9명, 장관 21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어떻게 조각이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총리직은 메드베데프 총리가 사퇴한 후 후임으로 임명됐던 미하일 미슈스틴 전 연방 국세청장이 다시 임명됐고요.
네.
외무장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등 국제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요직들은 거의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면면도 보죠.
네, 이전 내각에서 일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물론이고요.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장관,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 장관 등 대부분의 장관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당초 메드베데프 내각이 총 사퇴했을 때 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예상보다는 비교적 소폭 내각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된 부처는 어떤 곳입니까?
네, 법무부, 교육부, 보건부와 경제개발부, 체육부 등의 수장들이 교체됐습니다.
네. 네,
푸틴 대통령은 21일 새로 임명된 각료들을 만난 후에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조각과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경제 불황과 시위 탄압 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민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였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새 내각이 완성이 됐고 이 다음에는 이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제안했었는데요. 20일 이 개헌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통령의 임기 제한과 대통령의 권력 분산입니다.
네.
이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총리나 강요 임명권이 있는데요. 이 개헌안에는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의회가 총리와 요직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가디언 등 주요 언론들은요. 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퇴임 후 자신이 구상한 개정 헌법을 통해서 정부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안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의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원은 개헌안에 대한 세 차례의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1차 심의는 23일, 또 2차 심의는 다음 달 중순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원의 심의가 끝나면 러시아 상원의 승인을 통과해야 하고
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예.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이 개헌안 승인 투표가 4월 중순경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21일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판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규칙을 정하는 결의안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이 각자 치열하게 주장을 펼쳤는데요. 의견이 맞서면서 심야까지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정을 넘겼고요. 다음 날인 21일 새벽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와, 일정이 아주 오래됐네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재판에 이 증인을 새로 채택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소환시키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부분인데요. 공화당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앞서 이 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일단 재판을 시작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이 부분을 보완, 첨가한 수정안을 21일 잇따라 상정했습니다.
네. 이 상정안,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 결과 보죠.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이 한 10여 개에 이르렀는데요. 모두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네.
상원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47명이고 공화당 의원 수가 53명인데요. 양측에서 이탈자 하나도 없이 이 당론대로 투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민주당이 부르려고 했던 증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예.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이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민주당 측이 21일 안건 토론에서 강조했는데요.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이 제럴드 네들러 하원 소추위원은 많은 상원의원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사실 은폐 쪽에 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아울러 이 같은 행동은 기만적인 투표 행태다라고 맹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은 네들러 씨가 발언 때 나와서 상원의원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전에도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말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벽까지 이어진 상황이 기만적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발언 강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길 바란다라면서 이 자리는 세계 최고의 심리가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논박 끝에 결국 이제 공화당이 마련한 탄핵 방식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과 자료 소환은 일단 무산 결의안이 찬성 53표, 반대 47로 가결됐습니다. 초안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에 각각 24시간씩 이틀에 걸쳐 변론 시간을 할당했었는데요. 통과된 결의안은 사흘로 하루가 추가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탄핵 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22일부터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24시간씩 탄핵 소추안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게 됩니다.
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이를 듣고 16시간 동안 질의 기회를 갖는데요. 그 다음 추가 증인이나 자료의 소환장 발부를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최종 표결인데요. 기각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립니다. 오후에 남포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입니다. 오늘보다 5도 정도가 올라갑니다. 양덕도 9도 올라서 영하 7도, 남포 영하 2도, 신의주 정도 오릅니다. 평양이 7도, 양덕 5도, 남포 7도, 신의주 4도입니다. 자강도 오후에 중강 지역 가끔 흐리고 눈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중강이 영하 11도, 강계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0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사리원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사리원 영상 9도, 개성은 영상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는 해산과 삼지연, 양강도 쪽으로 가끔 눈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기온 0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1도까지 오르겠고 함흥도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장지는 영하 19도, 낮 최고 영하 1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6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의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 0도.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아침 최저 기온이 7도에서 12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월 12일, 1월 22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현재 중국에서 473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사망자 외에 102명의 환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375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광둥성에서는 26명, 베이징에서는 10명, 상하이에서는 9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리빈 부주임은 오늘 정부 차원의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 간 전염이 있었다며 바이러스가 변이될 수 있어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앙방송 CCTV는 베이징 대학의 한 의사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사는 우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 팀원의 일원으로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 기간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과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은 한국이 청해 해적퇴치 부대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의 힘과 국제사회 안보 우려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번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파병 결정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 구상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어제까지 이틀 동안 발생한 반정부 시위로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고등인권위원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는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해 디알라, 바스라, 카르발라에서 발생했고 부상자도 138명에 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일부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막고 관공서와 교육기관에 봉쇄했다며 이로 인해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돌을 던지며 맞서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첫날 심리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공화당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탄핵 추진의 원동력이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예산국 등 4개 부처의 기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모두 53대 47로 부결됐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수정안도 53대 47로 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측은 공정한 무역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내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이란은 핵협정과 상관없이 절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5년 체결한 핵합의를 위반한 미국의 실수를 피해야 한다며 유럽 서명국들의 핵협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핵협정이 있든 없든 우리는 결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 서명국들은 협정을 위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주요 강요들을 유임시킨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